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후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와 심판 자격입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 관련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에는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듯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다시 말해서 천상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문자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 차원이 만나지는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지금 그 나라에서 온전히 실행되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완벽하게 반영되는 그것을 열망합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그 본문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아포칼립시스. 어느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고편을 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 영화 시사회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 부분적으로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당일날 신문기자도 오고 평론가도 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 시사회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확 드러냄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헬라어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에피파네야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제가 강론할 때 오심 또는 방문 그러한 뜻으로 쓰여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기 단어에 매치되는 성경적인 표현이 강림 그랬습니다. 이 파루시아의 뜻은요, 중요한 사람이 내방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appearing, 나타난, manifestation, 드러남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해가 서서히 떠올라가지고 모습을 확 드러내죠. 그때 에피파네이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에피파니라고 하는 현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베일을 벗는 거예요. Unveiling 또는 Uncovering 듣고 있는 것을 천막을 확 걷어냅니다. 동상 제막식 생각해 보세요. 동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규모, 어떤 색깔, 어떠한 기술이 이 아트에 적용되었는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 당일날 큰 천막을 그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Unveiling, 이게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 전체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인류에게, 교회에게 핵심 계시로 주신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 드러내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관련해서 엄청난 내용이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것이 확 굳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신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모습의 공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만 모습을 공개하셨다.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모습을 봅니다. 그때도 몇 사람의 제자들이 보았죠? 세 사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17장 1,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런데 세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제자 혼자만 봅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영상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왜 요한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주님의 음성에 사용했을까요? 가장 권위 있고 영광이 배어있고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되어 있어요.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진면목 전체를 보게 되는 계시입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잠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40장 5절을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마킹을 한번 해 놓으세요.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39장과 40장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분위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몇 절이라고요? 5절. 5절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3절도 언급할 것이고 뒤로 가가지고 10절도 언급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의 등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쳐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유대 광야에 뭐라고 외치는데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성님께서 주신 도움을 따라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40장 5절에 그렇게 적혀있고 40장 3절에 광야에서 누군가가 외칠 거래요. 700년이 지나가지고 광야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라는 주님의 제자가 이 이사야 선지서와 이 요한의 외침을 보고 이 사람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고했던 그 광야의 목소리다. 이 광야의 목소리인 세례 요한은 뭐 하려고 왔는가?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주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주가 어느 주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말씀되어지고 동일한 예언이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도 말씀되어지는데 이 이사야 40장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어떤 것은 적용이 되는데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이사야 40장 10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5절, 그리고 10절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적용하고 또 그 주님을 소개했고, 근데 10절 보십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강한 자로 오지 않으십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초림하신 주 예수님은 심판을 베풀어 보상하시는 그 역할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초림 때 모든 사람이 보긴 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모든 육체가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목도하는 이 사건은 국지적인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한쪽 나라 구석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초림과 재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초림의 모습과 목적, 그리고 재림의 모습과 목적, 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 처음 주님께서 임하신 모습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자가 아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왕이었지만, 그래서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렸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말을 탄 왕으로서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탄 구세주, 죽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입성하십니다. 두 번째 임하실 때는 강한 자로 그의 팔로 다스리는, 구약에서 팔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해요. 편팔로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표현된 가운데 나타나실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 공의로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재림의 때에는 말을 탄 왕으로서 심판 권세를 타고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질 설교를 위한 준비 작업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심판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일 것 같은데 성경에는 거듭거듭하여 심판을 예수님이 집행하신다. 그 전권이 아들에게 넘어갔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합당한가? 왜 그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가? 어떻게 이 자격을 얻으셨는가? 몇 구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보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 그때 베들레헴의 모습을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창조의 주관자이세요. 지금 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과 권세를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아들에게 위임을 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있는 한 독특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즉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창조의 주관자이며 우리 삶의 지탱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권한을 창조세계의 설계와 집행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부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하고자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분과 존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자로 이런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창조를 집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해서 이분이 아들이 신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속성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 모든 자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아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한 절 더 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서 예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지만 자 그런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할 때는 언제예요? 성육신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도 성육신 이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시는 이 역사 다시 말해서 창조의 주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 권세를 가지실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성육신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류에 대한 심판 권세가 주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적합한 가장 자비로운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주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심판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다 보시고 그분이 지혜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5장 2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요?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나요?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창조의 주관자이신 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온전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인간 경험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체험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죠? 십자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것 사람 각자의 삶을 판정하는 심판하는 이 모든 권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빌어 온전케 된 그 자격자에게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 표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하느냐 하면 법전에 따라서 자기가 공부한 또 동료들이 준 조언과 판례에 의존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매년 형을 내리기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최고 법정이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에게 행한 법적 절차라든지 그들이 적용했던 관행들을 보면은 불법의 불법입니다. 이것이 사실 설교 한 편이 될 만큼 불의로 가득해요. 근데 탈무드에 규정한 산헤드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와 불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판사나 그 판사로 세워질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탈무드에 하면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관들의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금전적인 것, 금전적인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형, 몸에 가하는 형벌과 관련된 것. 돈보다 조금 더 높아지죠.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사형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형을 언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다룰 때는 그 배치할 재판관들을 아주 세심하게 고릅니다. 지금은 장소와 또 시간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배치할 재판관들의 인품에 관련해서 비열하고 가혹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배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재판관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이러한 정신들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 그때 당대 존재하는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그것도 불법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선고합니다. 가장 큰 불법이 자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불법이 자행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인간 경험 가운데 그분이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전한 정보와 온전한 공의의 잣대를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경험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자비한 재판관이 되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같은 곳에 지옥에 보낸다, 유황불 타는 곳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1차적으로 과정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혹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자비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존재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게 할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땅에 대한 심판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인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인봉이 떼어져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창조의 주관자로서 나사렛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심판을 집행할 자격자가 없어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되시리라 하더라.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험의 최극단까지 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함에 사무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했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다 보면은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 고통 자체가 절절히 사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에게 행해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세계에 불합리한 사람에 의해서 당한 그런 고통과 부당함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고귀한 이분은 달라요. 그러한 근거를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인류 심판에 대한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근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피 흘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분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반전이라고 그러죠. 인류는 엄청난 교훈의 반전을 경험했고 이제 심판과 관련된 반전을 경험할 거예요. 시편 118편 22, 23절에 이 표현을 잠시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기이한 바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건축 석재에 관련된 돌에 관련된 전문가는 건축자들이 돌을 압니다. 그런데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입에서 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치워버려요. 그 뜻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런데 나중에 갖다 버리라고 했던 그 돌이 건축 용도에 전혀 쓸모없다라고 한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가장 중요한 돌이 건축자들의 눈이 잘못되었더랬습니다.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자기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런데 이분이 진 면목을 아포칼립시스 드러내십니다. 2007년 6월 영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선 무대 실력을 개러 일반인을 스타로 만드는 프로그램. 독설과 혹평으로 참가자의 눈물을 쏙 빼는 것으로 유명한 사이먼 코웰이 심사위원 중 한 명.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이름은 폴 포츠, 나이 36세. 영국 웨일즈 한 도시 휴대전화 웹하는 자신감 없는 표정, 낡은 양복 차림새,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 고르지 못한 지혈, 어눌한 말투. 여성 심사위원이 포츠에게 물었다. 오늘 무슨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포츠는 오페라를 부르려고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사이먼은 의의가 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다. 폴 포츠가 준비한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등장하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 도르마였다. 포츠가 노래를 부르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이먼은 자세를 고쳐 앉았고 관객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노래 메소지를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몇몇의 눈에는 눈물이 그릉그릉 맺혔다. 심사위원 홀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포츠가 안정적인 바이브레이션 창법으로 고음을 내뿜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심사위원들은 포츠의 가창력에 그리고 기립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이먼 코웰은 독설 대신 당신은 우리가 찾아낸 보석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홀드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놀라워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모든 인생이, 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지금 제 진가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토막 단락에 여러분이 표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유일한 자격자세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영어권에서는 그들의 심판주를 욕설과 저주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영화 제작자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치가, 모든 변호사들, 모든 건축가들, 모든 카페 주인들, 목사와 모든 선교사 그분 앞에 섭니다. 모든 금융가를 줄이잡는 CEO들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욕설 가운데 이분의 이름을 넣었던 모든 것이 회상 가운데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근데 이분은 가장 자비롭습니다. 가장 공정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판결받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공정성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군데의 성경 구절 함께 보고 우리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이 부분만 보아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부터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쓰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저 여러분이 쓰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판정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시지? 이 말씀에 청통하지 아니하면은 후회하기로 운명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부터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다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과거형이고 일어난 일, 일회적인 그런 동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 말 쓰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우리 신분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명령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요. 독특한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믿었는데요. 그래서 영접했는데요. 오늘 말이에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것을 꿈꿀 때, 이것을 계획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반영시키려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의 좌소에 그 중심부에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앉혀놓고 그분이 나의 생애를 운전하게 하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앉는 그 모양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요? 그분을 가리고 있는 비리 벗겨지는 아포칼립시스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이 하나하나는 영원 가운데 보석 같은 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은 보석 줍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가운데 이제 올해가 이번 금요일날 무슨 계획을 짜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그때 카운팅 해보니까 76일 정도였어요. 그때 기준해 가지고 오늘 18일이니까 그렇죠? 73, 4일 남았죠? 지금 계획을 짜세요. 개근의 계획을 짜세요. 기도의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매일매일 성경 한 단락이라도 꼭 잊지 말고 읽으세요. 내일이라는 그 속임에 굴복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 자라세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낼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합숙고대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